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림줄로 달아보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요즘은 잘 안 쓰는 것이기도 하고, 요즘 여기에는 대부분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수직과 수평 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림줄이라는 건 예전에 건축이나 뭐 목수일 이런 걸 할 때 수직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밑에 추를 달아서 줄로 이렇게 내려놓은 그런 형태의 것들을 보통 다림줄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다림줄을 가지고 집을 똑바로 짓게 하는 어떤 기준을 삼기도 하고 도구로 삼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나타나시는 혹은 그것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는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다림줄을 쓰는 예는 보통은 건물을 건축할 때 사용이 되어지지만, 성경 가운데는 건축할 때와 또 하나는 심판하실 때 이 다림줄을 들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심판과 관련되어져서 다림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줄로 재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뭐 비슷하게 오히려 명확한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잣대에다가 재고 혹은 달아보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바르게 서 있는, 아니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혹은 그것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는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의 이야기 혹은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아주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처럼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에게 최종적이고 아주 한 번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돌아오너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과학 쪽에 전공을 했는데요,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슈퍼쿨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이나 음료수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잠궈놓은, 꼭 닫아놓은 상태, 그러니까 안에가 공기가 들어가나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얼죠. 그러나 어느 시점까지는 이게 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도.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거든요. 넣어놓다가 물인 상태인데 그게 언제 얻냐 하면 이미 물이 얼어야 할 임계점을 지난 거죠. 그런데도 아직 얘네가 물을 형태로 그냥 남아있는데 얘를 가만히 이렇게 톡 치면 톡 친 자리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체로 이렇게 퍼져서 얼음이 확 옵니다. 아니면 뭐 뚜껑을 이렇게 따거나 아니면 살짝 흔들어주거나, 그러니까 이미 얼어야 할 시점이 지났는데 얘는 아직 그냥 있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어떤 충격이 오면 순식간에 다 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그런 때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오래 참으셔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기도 때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섭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런 오래 참으심이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돌이켜야 할 도전으로만 경험되지 않고 익숙해져 버리고 많은 시점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도 참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참으실 것이고 내일도 그러하시겠다. 뭐 꼭 말로 하지 않지만 그냥 익숙한 거죠. 그러실 하나님. 그래서 무감각해져서 이미 임계점이 지났는데 우리가 죄로 간영했고 그 시기를 지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수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의 임계점을 지났는데도 괜찮아 아직은 뭐 하나님 아직 별 말씀 안 하시고 뭐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벌써 내가 혼이 나도 되게 많이 혼났어야 정상일 텐데 안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온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할 리가 있나,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사는 게 합당한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임계점을 지난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그런 순간 그런 자리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드시고 저울을 드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보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고치시는 혹은 나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 선지자로 세우셔서 북쪽 이스라엘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환상 전하게 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내용이 쭉 써져 있는 아모스서라고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었고요. 이 아모스서가 쓰여지던 때 혹은 아모스가 사역하던 그때는 아모스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지진난 때가 우시아 왕 때 지진난 때가 정확히 우리가 몇 년 이걸 잘 알 수 없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짐작해 볼 뿐인데 여로보암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가 겹칩니다. 겹치던 시기 중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마 통치 중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남쪽 유다에서 불러 북이스라엘로 보내시고 베델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배경상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 남북 유다가 나뉘어진 지 한 150여 년쯤 되어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나뉘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로에 세우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베델에다 산당을 세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러 세 군데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산당에서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50년 동안 이 죄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남쪽 유다는 가끔 하나의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선한 왕들이 와서 그 나라의 제사를 바로 세우기도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거기에서 회복되어지고 되돌이킨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 왕조를 지나고 나서 여로보암 2세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살기 시작했고 그 삶으로 가득 찬 시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불과 30여 년이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멸망에 다다르는 상태, 더 이상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놓아두실 수 없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진 지 150년 되는 동안 제일 태평성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돈도 뭐 넉넉했고 경제도 잘 돌아갔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받는 것도 꽤 많아졌습니다. 이때는 그런 지정학적인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아수르거든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니느웨이라는 성이잖아요. 니느웨이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고 니느웨이가 굉장히 강성할 때니까 아수르가 힘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을 때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그 권세에 눌려서 막 힘겨워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아수르가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 북쪽에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강성해지면서 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군대들을 다 북쪽으로 올려보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는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 기회를 타서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좀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어쩌면 태평성대와 같은 좋은 시절을 지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는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잘 살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별반 어렵지 않습니다. 전에보다 오히려 나아졌어요. 특별히 지도자들 또 앞선 리더들의 입장에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이들에게 부정과 부패 그리고 자기 힘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억압해서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 옆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지도층 또 왕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듣는 말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가 평강한 겁니다. 왕의 나라가 무궁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로보암 2세는 4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꽤 장수한 왕이었거든요. 그 왕의 중기 이후의 삶이야 야 내가 잘했나 보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나 보다. 뭐 그런 것으로 착각할 만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적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아모스 선지자보다 앞선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던 선지자였으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돌아오도록 말씀하셨고 여러 번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별일이 없어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10년 150년이 흘렀잖아요. 아이고 150년 동안 안 일어난 일이 뭐 우리 때 갑자기 일어나겠어. 저 여러분들의 삶은 혹시 안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재어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가 잘 확인되어지고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송하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아직은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연약하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어제도 참아주시더니 오늘도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잘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은 내일도 참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가 우리 어쩌면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삶은 그보다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죠. 남쪽 유다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근거를 뭘로 삼으시냐면 내가 이 모든 땅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얘기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약 백성이란 얘기.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민족과 달리 너희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언약하셨어요. 피로 언약하시면서 이 언약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지켜라고 명령하셨다고. 이와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언약을 깨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시며 처음 시작하시는 말씀은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서너 가지 죄악을 말미암아 이게 이 아모스서에서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관용구예요. 몇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죄악.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약속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6절 이하에 조금 아까 연결해서 읽으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접해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율법과 율례를 어기고 그것을 떠나간 것은 뭐 당연하거니와 삶에서도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겨우 신한 컬레 그 가격에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은 진흙 속에 머리를 박고 그 머리를 밟아 핍박할 만큼 혹독합니다. 제단 옆에서 하나님을 앞에 드리는 예배 혹은 뭐 또 다른 제단이라도 그 옆에서 뭐 합니까? 전당포를 차렸다고요. 고리대금 한다고요. 돈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에게 고리로 착복하고 그 옷을 가지고 그 위에 누워 편하게 지내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내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사는데도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는데도 내가 너희에게 여전히 언약을 지키며 너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으로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아모스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뒤에 4장에 가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번 내가 너에게 말했다. 심지어 너에게 경고했고 그 경고가 너희들의 삶 속에 들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들 지역 중에 얼마 안에는 비를 내리시지 않고 그들이 추수할 것들 음식들이 없어져 심지어 입에 들어간 음식이 하나도 없어. 입이 깨끗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경고하였음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5장은 또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를 지적하신 이후에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내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 그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의 마음이 나를 찾지 아니하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데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하는 종교생활, 내 앞에 제사한다고 하는 것, 그 거짓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거짓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옆에서 제사하고 바로 옆에서 뭐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서 저당 잡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금방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해놓고 바로 옆에 가서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데 거짓행하고 조금 더 옆에 가서 또 다른 신한테 바알과 아세라 당신들도 내게 복을 줄 수 있으니 거기 가서도 절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요?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하여 오늘 7장 말씀에 환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다림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 오래 참지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너희를 지켜보며 너희를 달아보고 있지만 아직은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고관들하고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너무 자기의 그 높음 그것들을 자랑해 벽에 하나님께서 소도로 글을 쓰십니다. 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 데겔이란 말이 뭐라고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괜찮은 줄 알 때 사람들 앞에 야 이스라엘 저 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들 다 이겼고 다 뺏어왔어 야 술이나 마셔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그날 저녁에 그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여전히 우리를 달고 계세요. 아직 오래 참고 계실 뿐이지 그 저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도적과 같이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 보신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 눈물 감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아주시면 이 저녁을 평안히 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 또 하루를 시작할 때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아주셔 새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사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여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한 거죠. 여전히. 왜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러신 적이 없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역사 속에 나타난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은 유효해서 그게 뭐 나한테 일어나겠어. 오늘 저녁, 뭐 올해, 내년 그때 하나님께서 뭐 그 일을 하시겠어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되어버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그 저울로 우리를 안다실지 몰라요. 어쩌면 너무 익숙하게 앞으로도 100년 200년 이 세상 가운데 여전한 삶이 계속되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임계점이 지나고 아직 괜찮다 생각하던 시점이지만 살짝 건드리면 그 모든 것이 얼어버리고 마는 거죠. 물을 부어보면 알잖아요. 컵을 넘고 있는데도 어느 지점까지는 넘치지 않아요. 아직은 버티거든요. 괜찮은 줄 알면 안 됩니다. 겨우 물방울 하나만 더 얹어도 쏟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의 잣대에 자꾸 어긋나도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놓여지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또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이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예언으로만 끝내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쪽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른 환상을 보게 하세요.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 메뚜기들이 땅의 풀들을 다 먹는 환상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이 풀을 다 먹는 것처럼 너희들을 몰수히 심판하시겠다. 그러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임에도 부족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아직 연약한 이들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이들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불을 내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모스가 또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죠.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하죠. 뻔한데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하나님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지만 역사 가운데는 이 일들이 꽤 긴 시간 텀을 두고 북이스라엘 향해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여러 번 받습니다. 금방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격들 속에 북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완전히 멸망으로 치달아가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남겨두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강성한 것 같죠. 지금은 괜찮거든요. 그러던 나라가 불과 30여 년 만에 아수르에 멸망당해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이 정도면 지난 150년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잘 있을 줄 알았어요. 주변의 나라들한테서 조공을 받고 그 안에서 왕노릇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의 칼날을 드시면 아무리 강성하다 생각하고 괜찮다 생각하던 그 순간도 끝이 나고 맙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대체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더 이상은 하나님께 중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셨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모든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성소들은 다 산당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기들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냥 아무나 레위지파가 없으니까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 중에 그냥 자기 듣기에 좋은 말하는 사람들 선지자로 세워요. 심지어 오늘 본문 지나고 나서 이 아모스 선지를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는 선지자가 하나 나옵니다. 아마샤라고요.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게 거짓인 줄 알지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들을 달아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굳이 읽었던 것처럼 9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다시 돌이키시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림줄로 다시는 것은 잘못 지어진 건축물을 멸망하고 부수고 끝내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회복하실 건데 뭐 심판받아도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어차피 하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 되게 무섭게 막 공의의 하나님 그러고 나선 뒤에 가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실 거니까 어차피 뭐 괜찮을걸 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 그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저 여러분들에게는 반대로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 사람이 바뀌겠어요? 하나님 150년, 200년, 1000년, 2000년을 참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양으로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보다 100년 더 참으시면 훨씬 더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차고 넘치는 교회들이 되겠습니까? 안 그런 걸 알잖아요. 세계교회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1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교회가 신실한가요? 1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가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아주시면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보다 더 신실하고 거룩할 수 있습니까? 지난 10년을 참아주셨기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복한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한 말씀이 너희의 잣대가 되어 앞으로의 너의 삶이 그 하나님의 잣대에 들려 부족하지 않도록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 우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요. 우리를 바꾸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당장 하나님의 다림줄에 달려지면 참 죄악되고 슬프고 부족한 것밖에 드러날 게 없어. 숨고 싶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때가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아, 내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에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참 그렇게 살고 있구나 깨달아질 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압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 그들을 품어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시는 그 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동일한 말씀들로 경고하십니다. 3장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그들이 또 나팔을 불어 주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저 여러분들이 나팔수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곧 임한다 하는 사실을 알리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명령하신 명령 앞에 돌이켜 서기보다 그저 그여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를 보낸 것처럼 오늘도 보내고 내일도 그러할 거라 기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허나 말씀이 잣대가 되어 저희를 경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은혜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줄 압니다. 하나님, 저의 의지가 약하고 저의 생각과 저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오나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면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서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